설교 제목은 숨어있는 백성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사도행전 18장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길지만 전체 본문을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은 아마도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숨어있는 백성이 많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은 약 10명 중 8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설문조사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 낮은 종교를 뽑았을 때 가장 낮은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국민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교회를 혐오한다는 뜻이겠죠. 심지어는 이런 호감도 신뢰도가 불교와 천주교보다 낮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거품 울면서 비난하는 국회보다도 낮습니다. 국회가 8%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8%보다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가.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회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눈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과거에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예의상 받기라도 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차가운 거절만 당하면은 다행이죠.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질과 짜증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반대와 비난을 몇 차례 겪고 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이런 시대 누가 교회를 다니겠는가?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침묵하게 되고 입술을 닫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죠.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불신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회적 존경을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반대와 비난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차례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고 대적이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것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소문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거짓 소문들이 있죠. 거짓 소문은 교회를 침묵시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거짓 소문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향한 거짓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실라는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자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한절 한절 가르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많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반면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정작 유대인들은 시기에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서 무리를 지어서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찾은 거죠.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대신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끌고 관리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 이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17장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근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7절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의미하죠.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포함해서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고 말하죠.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거역하였습니까? 다른 인근 곧 예수를 섬겼다는 거죠. 황제를 부정하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다른 임금을 이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고발했습니다. 황제를 거부하고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지도자로 세워서 이들이 황제를 거역하는 어떤 군사적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자들, 아주 불손한 자들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향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 말로는 역모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들도 그런 부류라는 거죠. 당장 이들을 처단해야 되는 존재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한 자, 관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사건이겠죠. 이 유대인들의 고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짓 소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왕으로 전했다면은 임금으로 전했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전했겠죠. 이 땅에서의 어떤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임금이요 왕이라고 전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를 왜곡시켰는 거죠. 이를 오해했거나 왜곡시킨 거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 거짓 소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유대인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습니다. 이 보석금은 어떤 경우에 받는 것입니까? 이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야손과 이 무리들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는 거죠.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말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거죠. 무죄하였다면 그냥 풀어주었겠죠. 죄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는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불법이요 범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은 누군가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은 황제의 반역자로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놓여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침묵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도시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들의 시기를 피하여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운 도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아주 야반 도주죠. 은밀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유대인들의 시기와 소동이 아주 컸다는 뜻이겠죠. 베레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성경을 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강론하고 가르쳤겠죠. 보시면 유대인들은 거짓 소문으로 선동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겠죠. 바울과 실라 역시 두 눈이 있기 때문에 귀도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진 소동들을 모두 목격했겠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피신해 왔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면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지역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충분히 예측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거짓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교회는 정부를 반대하는 집단이다. 반정부 집단이라는 오해가 있는 거죠. 국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오늘날 교회는 정부에 반대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의 정책마다 교회가 여러 차례 반대했기 때문이죠. 동성애 정책에도 교회가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선포됐을 때도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했죠.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 지침이 나왔을 때마다 언론에서는 항상 정부와 교회의 마찰을 이슈로 다루었습니다. 이는 문제는 언론의 왜곡이겠죠. 언론이 공평하게 다루지 않고 교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한 거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기독교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신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토록 반대하는지 언론에서는 뉴스에서는 관심도 없죠. 기독교의 수고와 헌신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종교 중에서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인가 물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수고, 교회의 수고와 헌신은 잘 다루지 않죠. 교회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돕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는 정부에서 잘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교회가 어떻게 돕고 있는지도 잘 다루지 않죠. 오직 대신에 교회를 나타낼 때는 사회 발전과 정부의 발목 잡는 집단으로 그려서 나오는 거죠. 그 결과 교회를 향한 혐오, 불신 더 커지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마 뭐 들어보셨거나 신문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회에 불만이 많으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천국 가서 살면 되지 않냐. 당신들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냐. 왜 당신들만 앞장서서 그렇게 나서느냐. 왜 그렇게 정부의 사사건건 반대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짓 소문 같은 경우는 우리로 참 힘들게 하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면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거죠. 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약간은 동떨어진 사람들. 어쩌면은 앞으로 이런 오해와 거짓 소문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 수도 있겠죠. 목회자들 또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디 식당을 가거나 어디 뭐 미용실을 갔을 때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입에서 말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그분들의 조용해지는 분위기, 그런 낯선 분위기가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죠. 어떠한 소문들이 있든지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오해하든지 그래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베레아에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도 있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원주의 시대에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원주의 시대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다원주의 시대,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모두가 진리라는 시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자는 거죠. 손에 손잡고 같이 살아가자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가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아덴도 이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상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도시 곳곳에 어디에서든지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철학도 발달하였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교, 도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사원도 있고 이슬람 사원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였습니다.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니까 우상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구나 생각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결국 아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거죠. 하지만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더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적으로 아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면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포기하면은 참 전도하기가 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전하면은 전도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냥 예수도 믿고 너희가 믿는 신도 믿으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한 신이야. 이렇게 전하면은 참 편합니다. 지금도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예수를 하나님 또는 여호와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압니다. 예전에 네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슬람 국가, 뭐 힌두 국가고 각종 우상이 많은 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뭐 사람들이 뭐 박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공격적인 반응이 없다고 선교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또는 내가 모르는 신들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공격적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라는 그 신이 노여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잘 들어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전합니다. 17장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요약하면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우상 다 버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이 우상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너희 이거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섬긴 것들은 다 우상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다원주의 사회죠. 친구들 몇 명만 모이면은 여러 종교가 같이 모이는 거죠. 친한 친구 12명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저 혼자 유일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12명이 지금은 이제 잘 모이지 못하는데 한번 모였으면 참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친한 사이들이기 때문에 모이면은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면은 참 화목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는 순간 친구들의 얼굴색이 변하고 말투도 바뀌는 거죠. 화기애애했던 순간이 이제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의 비난이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해?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 안 하냐?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너희는 말하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런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는 거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자기들의 개똥철학으로 열심히 따지는 거죠.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반박하기가 힘들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직과 고집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고 배려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독교 강요하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마. 그거 나에게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거면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만 겪어본 일은 아니시죠? 아마 저보다 다 나이도 많으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여러 번 겪어보셨죠. 설날이나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이면은 많은 종교들이 모이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교인 사람도 있고 이때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 기독교, 삼촌도 교회 다니세요. 어머니도 이제 교회 다니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침묵하면은 화기애애합니다. 또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 말만 안 하면은 분위기가 화목합니다. 공전을 선택하면 편한 거죠. 불교도 믿고 불교도 좋은데 예수도 믿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서로 인정하고 자기의 종교, 자기의 신앙을 강요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이게 삶의 지혜라고 말하고 또는 미덕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서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도 너무 가까운 사이라면은 더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학교든 회당이든 시장이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먼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요구하든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너희도 인정하라고 강요할지라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할 때 물어봅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만 그런가요? 참 면전에 대고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왠지 그분이 불쾌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쉽지는 않죠. 우리한테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먼저인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죠. 유대인들을 회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강했다는 거겠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길 정도로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거죠. 이들에게 더 이상 전할 복음이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전하라는 거죠. 결국 격려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사람들이 대적이 심하고 비방이 심하고 도저히 그 눈에 봤을 때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끝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 바울로 하여금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바울의 눈에는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저도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보기에는 참 교회 안에서 착하게 자라왔을 것 같지만 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비난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9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 어떤 대학부에 등록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전화 오시더라고요. 찬이야 어디니? 교회예요. 교회? 알겠어. 이제 끊으셨어요. 저녁 7시쯤에 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오셨어요. 찬이야 어디니? 아직 교회예요. 대학부 기도회 중이에요. 아직 교회 있어? 네. 교회 이름이랑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대답해드렸죠. 며칠 지나서 어머니가 전화 오시더라고요. 이제 절대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니까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교회 목사님께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님을 이제 여쭤봐서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아, 나를 위해 기도 안 하셨구나. 다른 하나는, 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구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기도했다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어떻게 이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내 아들 신천지에 빠졌구나. 네, 생각하신 거죠. 그만큼 어머니의 눈에는 내 아들은 절대로 어떤 아들입니까? 예수를 믿을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만납니다. 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사회의 조롱과 비난이 심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적대적일지라도, 우리 사회가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을 쏟아부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아무리 분노의 불을 내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분노의 분노의 불을 우리에게 내뿜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내뿜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거짓 소문이 난무하고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너희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너희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에 살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반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여전히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덩달아 많은 믿는 사람들 또한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어떠한 비난을 쏟아내든지, 어떠한 분노를 우리에게 내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비난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확신하고 견고히 믿으며 신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